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같이 합시다.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33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던 사건은 단순히 역사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2019년도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성탄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초등부를 위해서 자, 오늘 설교 제목만 자, 우리 하준이하고 한번 다 보자. 설교 제목 뭔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시므온은 사람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사람 이름.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요.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예수에 관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에 관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았던 그 복음, 누가가 자기가 쓰기 전에,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그 근원이라고 생각했었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1장, 2장 안에는 다섯 개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에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까지 그 초대교회에 계속 내려오던 어떤 다섯 가지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노래인데요. 이 다섯 가지 찬송, 사람들 막 교회 사이에 불려졌던 이 다섯 가지의 찬송이 누가가 말했던 근원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찬송 중에서 네 개는 사람이 불렀던 찬송이고요.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오늘은 다섯 개의 찬송 중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시므온의 찬송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개의 찬양이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집에 가셔서 1장 2장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 찬송은 어디서 들렸냐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므온의 찬송, 이 찬송은 들판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을요, 성전송,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찬송,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송을 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찬송에 대한 얘기인데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에 관한 직업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시므온이 뭐한 사람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면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 25절에 뭐 출생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시므온에 관해서 성경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관계 용어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뜻이고요.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깊게 그리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그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므온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늘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25, 26, 27,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묘사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25, 26, 27, 28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항상 시므온 위에 존재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6절에 또 성령에 대한 다른 묘사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항상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말씀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시 있죠. 이게 지시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편적으로는 늘 성령님 안에 살았는데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때로는 아주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셨느냐? 그가 뭘 들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메시아를 네 생전에 꼭 보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 지시를 받았을 때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성령의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시므온이 몇 살이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 그 지시를 받은 뒤에 시몬은 자기 존재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거죠. 그 지시를 받은 다음 시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내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메시아를 꼭 만나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지금부터의 남은 삶의 모든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데 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몬은요, 현재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죽을 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주를 보겠다는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오늘 본문 그가 죽기까지, 나이가 들어서 죽기까지 그 기간 동안 그가 만약 중년쯤에 한 4, 50대쯤에 이 지시를 받았다면 그가 지금 마지막 완전 노년이 되어서 죽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시몬은 어떤 생을 살았을까요?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삶 중에서는 절망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심지어는 정말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속국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려움과 척박함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일제의 그 강점기를 지났던 중년, 그리고 노년을 지났던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았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너무 심했는데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당시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습니다. 인생으로서는 겪기 싫은, 그리고 겪어서는 안 되는 어두운 시간이 시몬에게 매우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상황까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시몬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존재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성령의 이 지시 때문에 이 시몬은 인생의 어두운 밤, 역사의 그 어두운 밤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지시를 받아서 이 지시대로 나는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이 지시를 품고 사는데 드디어 세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성령에 대한 메시지죠.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사는데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몬에게 임한 성령의 과정을 보면요, 세 가지 단어가 보입니다. 먼저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두 번째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세 번째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것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삶을 감싸는 것처럼 그가 그냥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그에게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사건, 그러니까 특별히 시몬의 삶의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존재의 의미를 밝히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처음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평생의 자기 사역으로 알고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 30여 년 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보니까, 근데 이제 개척하기 전 바로 교회인데 그 친구가 부산에 있는 신문사 기자더라고요. 근데 기자니까 기가 막히게 전화번호를 알아내더라고요. 저를 알아내려고 제가 나왔던 대학원에 가서 제 학적부도 다 뗐더라고요. 떼고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사무실에 제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서 저 뭐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안무계 기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혹시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딱 이름을 듣는데 알겠는 거예요. 누구 아니냐? 그럼 저에게 혹시 무슨 초등학교 나왔느냐? 그때는 우린 국민학교라 그랬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나 누구다 그러는데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저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자리에 어디에 앉았는 것까지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저에게 물어보냐면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 자기하고 저하고 한 반이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네 꿈이 뭐냐? 다른 아이들은 뭐 그때 뭐 대통령 뭐 다 얘기하는데 저만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자기가 그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대요. 쟤 뭐야? 그런데 이제 기자로 살다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하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이제 그 호기심이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알아보고 수소문해가지고 전화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목사님 맞지? 맞다 그러니까 딱 저한테 하는 말이 딱 두 마리를 하는 거예요. 꿈을 이뤘구나. 또 하나는 내가 말을 놔 해도 될까?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겠죠. 만약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렴풋이나마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20살에 곧바로 신학대학으로 갈 때 그때에 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어떤 제 인생의 사명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세월이 35년? 35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3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뒤부터 살아오는 제 삶은 소명을 붙들고 살아오는 제 삶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명은 하나님의 지시를 처음 들어서 그것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그 부르신 소명대로 그것을 평생의 자기의 사역으로 알고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제 첫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콜링이 있었는데 네가 메시아를 볼 거다. 이 소명에서 마지막 노년까지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소명이 생기고 그 다음 사명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이렇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리고는 소명을 시작해서 사명으로 쭉 갈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에게 주셨던 그 부르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에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냥 흐느적흐느적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아주 팽팽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명과 사명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추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향하여서 배가 돛을 높이 올리듯이 팽팽하게 돛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돛이 올라가 있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배를 출범시키려고 할 때에 바람을 보내시는데 이제는 가자!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이고 감동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후 이렇게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 근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입술 기운, 이거 루하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생기가 불어오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부활의 주일날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후 하고 마치 창세기처럼 후 하고 입김을 뿜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이게 감동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면요, 인간이 태어났고 에스겔 골짜기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거듭나는데, 이 입김은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기운인데, 그러면 이 입김이 언제 불어왔는가?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도치를 아주 팽팽하게 그리고 긴장 가운데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도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바람을 안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움직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요, 먼저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따뜻한 성령 가운데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 번째 단계의 성령을 경험하는데,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단계, 즉 소명과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을 늘 긴장시키고 살아가다 보면, 긴장하고 있다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시몬이 바로 이 성령의 세 가지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숲에 있는 지체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나의 소명과 사명대로 살고, 그리고 늘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바람을 불어오실 때에 그 소명과 사명의 성취로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바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바람이 마음에 불어왔습니다. 감동이 임했죠.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뭐 했습니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 바뀌는가? 여러분,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뿌리부터 엉켜져 있는지 절대로 설득으로 안 바뀌, 웬만한 설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바뀌지 않아요. 변증으로, 논리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깨달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언제 바뀌는가? 감동받을 때. 감동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180도 바꾼다는 뜻인데요, 방향 전환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즉 살아가는 나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는 것이는데, 그 전에는 그 초점이 항상 나였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초점이 나였고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고요, 이웃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 철저한 180도 방향 전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논리로도 안 되고 윤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 되는가? 저항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인간은 다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감동을 자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방향 전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도 또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동은요,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을수록 돌아서는 일들이 잦아지는데 맨 처음에는 돌아서는 게 힘들어요. 때가 끼고 녹이 쓸어서 끄끄끄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향을 전환하고 전환하다 보면 이것이 유연해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만 깨달음이 와도 확확 바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전보다 죄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빨리빨리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동의 감동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전환들이 매번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의지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메시아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도 물론 부분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만 성취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시므온이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감동이 있을 때에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입술 기운이 내 영혼을 향하여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그 감동을 시시때때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나는 항해사는 늘 바람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냥 준비 없이 살피지 않죠. 돛대를 팽팽히 하고 바람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세기로 불어오는지를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때에 맞춰서 드디어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므온이 찬송을 시므온이 하나님께 올렸던 다섯 가지의 찬송 중 그 유명한 초대교회 다섯 가지 찬송 중 시므온이 찬송을 드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하나님께 이 배경 속에서 드렸던 이 찬송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찬송의 내용은 성전송이라고 말했는데 이 찬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평화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첫 번째 가사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나서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주제여. NIV 성경 뒤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제여라는 말은 로드란 말이죠. 통치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한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준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내 인생의 고단한 내 인생이 드디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시므온에게 그 고단한 인생이 끝났다는 고백입니다. 삶의 모든 아픔과 수고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는 모든 삶의 수고가 끝났다고 느끼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느낄 때에 마음에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느끼고요.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시므온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노래의 부제가 평화의 노래라고 불리웁니다. 진정한 평화가 뭐냐? 죽음 앞에서도 느끼는 평화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건너가야 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넘어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노래가 시므온이 불렀던 평화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죽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축복된 죽음일까? 정말 진정한 평화 때문에 행복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시므온은 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도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노래를 작별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노래는요, 캐톨릭 수사들이 계속 부르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고별송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어떤 찬양 부릅니까? 부르는 장례식장에 부르는 찬양도 있죠. 근데 캐톨릭에서는요, 장례식장에 장례를 드릴 때, 장례 미사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들립니다. 추도 미사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별송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과 이별을 구하는 노래라는 것.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캐톨릭에서는 이 사제들이, 이 수사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수사들이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노리는 이제 고별송인데요. 이 고별송의 이름이 이제 평화의 노래이죠. 그래서 마지막 미사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미사를 할 때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럼 이 평안이 어떻게 왔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가사에도 나왔지만 30절에 보니까 이 평안이 어떻게 왔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뭡니까? 이 평안이 언제 왔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내다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깃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죄로부터의 평화요 죽음으로부터의 평화요 형벌로부터의 평화입니다. 그가 그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3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뭡니까? 이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라는 것.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 평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평화를, 이 구원을 내가 드디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므온은 빛을 보았습니다. 죄와 고통 때문에 그가 그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도 칠흑 같은 어둠을 살았는데 드디어 빛을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땅에 비추기 시작했구나. 은총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인가? 누가복음 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이 얘기는요,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누를 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반사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추어질 때만이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한석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빛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사체 역할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사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주 떠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영광이 떠났고 한국 교회는 그 영광이 떠나려고 이사갈 준비하고 있다고 역할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공동체에는 영광이 사라집니다. 모든 교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배교는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증명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방에게 비추는 빛,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빛을 비추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아기는 주님의 구원의 아기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만민에게 미치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빛된 사역에 쓰임받을 때만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시므온은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뜨죠?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런데 아직 완성을 못하고 죽었어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제일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리고 미완성으로 죽는데요,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렘브란트는 보면요, 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내 그리고 자녀, 그가 가졌던 부 모든 것을 잃는 슬픔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처럼 나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온 세상이 그렇게 염원하던 메시아를 만난 그 렘브란트의 개인적인 기쁨을 그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시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이유인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데요. 감히 꼭 붙잡지 못하고요. 감격과 흥분으로 눈은 거의 감겨있고 입은 반쯤 벌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마침내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그림으로 담고자 했죠. 렘브란트는 비록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시몬처럼 죽음을 앞둔 노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벅찬 감동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빛과 영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면 땅의 모든 수고와 죽음의 모든 공포를 넘어서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9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시몬이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성령이 머물러 있고 지시하시고 감동 어떤 것이 나에게 오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